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또한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믿음이 일으켜지고 믿음이 강화되오니, 주여 주의 말씀을 우리 심중에 들려주시어서 궁핍한 자들이 배부름을 얻게 하시고 갈증이 있는 이들에게 주께서 시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 들어가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의 그 의미를 잘 압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미 앞서 했던 말이나 그 일들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될 때, 또는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했던 그 내용에 연결하여서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히브리서 3장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서 히브리서는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는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혈과 육을, 우리 사람과 똑같은 혈과 육을 취하셔서 피조물의 본성을 자기의 본성으로 취하셨습니다.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이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스스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시사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아, 이것은 바로 이것들을 다 이제 정리하면서 부르는 그 부름입니다. 앞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칭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입은 자들, 를 향한 이 말씀입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라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에 살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은 바로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을 지니사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은 바로 여러분을 거룩한 자들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은 이제 바로 여러분을 거룩한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을 부르는데 어디서 부릅니까? 하늘에서 부릅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찾아오게 됩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어요. 인류가 자기 자신들을 위한 바벨탑을 세우는 자기 자신들을 위한 도시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허무시고 그리고 이제 인류에게 자기 백성을 두시기 위하여서 자기 백성을 출발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이 애굽에서 그 곤고함을 당하고 있을 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 모세야 모세야 하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누구의 초대를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모님의 초대를 받아 여기 있는 거 아니고 하늘 아버지의 초대를 받아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의 초대를 받아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를 때 이 부름은 가벼운 부름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부른 그 부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이요. 그러면서 지금 히브리서는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정체를 규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를 규정하는 부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이 시대에 오해하는 호칭이 있는데 성도라는 호칭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라는 이 호칭을 때때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성도의 의미는 거룩한 무리 또는 거룩한 무리의 일원이라는 의미에서 성도라는 호칭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호칭의 무게를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라는 이 무게는 어떤 것과 바꿀 수도 없는 가치 있는 무게 있는 호칭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서의 이 믿음의 권면자 이 저자는 편지를 쓰신 분은 이 믿음의 권면자는 앞서 말한 내용을 가져와서 우리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유대인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는 권면자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부름은 어떤 부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혈과 육을 지니사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입니다. 하늘에서 다른 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거룩하도록, 거룩함을 입도록 죽으셨습니다. 형제들과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고 바로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영광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그 이름을 주시기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정체를, 우리의 정체를 부른 후에 이제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권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묘사합니까? 사도이시다,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란 뭐가 사도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열두 사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미 거기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광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는 바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그 내용입니다. 마지막 날 아들께서 말씀하셨다는 내용입니다. 2장 5절에서 18절까지는 이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1장과 2장을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 믿음의 도리이신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결국은 이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구원의 말씀입니다. 아들이 혈과 육을 우리와 동일하게 취하셔서 사람이 되시사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사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고난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너희를 너희의 죄를 속량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합니다. 믿는 도리, 이 믿는 도리라는 것은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사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이신 이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인정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에 대한 인정입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 우리가 인정하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정체가 있는 것이죠. 그 정체가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생각하고 생각만 하고 마음대로 살라 이게 아니라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면 거기에서 물러서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을 아는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내용을 믿는 자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은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그 자리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취하사 피조물의 형체를 취하사 자기의 본성으로 취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그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자야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늘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땅에 섰으나 하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서죠. 이렇게 서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어디를 봐요? 어디 보고 있어요? 어디 봐요 지금? 아래를 보죠? 아니요. 사람은 이렇게 서요.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우리는 땅에 섰으나 하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늘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주 하늘을 바라봅니까? 하늘을 볼 겨를이 없죠. 하늘을 보려고 해도 하늘이 안 보이죠. 이렇게 딱 봤는데 빌딩이 보이죠. 빌딩만 보여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주일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래도 주일에 와서 그래도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면 쉽게 그 환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우리를 깨워야 합니다. 일부러라도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일부러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일어날 때 기도하십시오.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무실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좋은 습관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 우리를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이 정말 거룩한 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신실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예수를 생각하라 하시면서 특별히 신실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보내신 자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맡기신 분은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성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신실하심, 이 예수님의 이 충성을 모세의 신실함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셨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을 한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은 성전과 같은 건물을 말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과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원래 그 성전 만들고 또 성막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만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장막입니다. 그 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이란 단어를 떠올릴 때
건물만 떠올리지 않아요. 그렇죠? 예,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집은 벽돌로 만들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 예, 우리 집은 아침 잘 안 먹어. 그러면 그 집이 뭐예요? 바로 그 집안이지요. 그 집안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그곳입니다. 그 집안입니다. 그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 신실함이 있는데 모세나 예수님이나 그 다 같이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은 이 지금 모세를 깎아내림으로써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거나 모세를 깎아내림으로써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된 분인가를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와 예수님께서 실은 같은 일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였다는 이 말씀은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이라고 모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한 자다. 다른 선지자와 차원이 다른 자, 명백히 말하는 자, 하나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시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형상을 본 자라라고 모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정말 놀라운 자인가, 월등한 자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타 다른 선지자와 다른 위치에 있는 인물인 것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인물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사도, 즉 보냄받은 자라는 거라면 모세야말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자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구원하게 보낸 받은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아론에게서 제사장 직분이 시작되지만 정말 대제사장이 가진 그 중보자의 직분을 행한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언약을 깬 적이 있습니다. 그때 중보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 이스라엘의 중보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면, 특별히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면 언약을 깬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중보자의 역할을 한 인물,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의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대제사장의 이 칭호는 바로 모세에게도 돌려줄 수 있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자 모세, 자기 백성이 언약을 깨버렸을 때 생명을 바쳐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모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함을 보여주었다는 면에서 예수님과 모세의 역할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질적인 면에서 완전히 달랐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과 모세의 영광이 누가 더 신실했는가라는 양적인 지금 양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신실함의 양을 비교하거나 영광의 양을 비교하는 게 아니죠. 지금 무엇입니까?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 다른 종류이다라는 것입니다. 집이 영광스러운가? 아니다. 집을 지은 자가 영광스럽다. 모세와 예수님께서 신실하심에서 같은 역할을 했지만 질적으로 다른 것은 건축자가 지은 집과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영광을 구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말하고 내려옵니다. 그때 얼굴에 광채가 나서, 어느 정도 광채가 났는가? 아론과 온 이스라엘이 그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광채 때문에 두려워서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서 그 영광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얼굴을 가리고 이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갈 때 수건을 벗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모세의 역할과 모세의 영광을 얼마나 사람들이 우러러 보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모세는 지어져가는 그 집의 일부였다. 지어지는 그 집의 일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집을 지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영광이 아무리 영광스럽더라도 전혀 다른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갖고 계신 것이죠. 집을 지으시는 분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모세의 영광보다 크다는 것은 그러니까 양적인 면 정도가 아니라 종류가 다른 면이에 완전히 차이가 나는 영광입니다. 모세 자신도 구원받아야 할 한 인간이고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그저 그림자였습니다. 이제 신명기 34장에 가보면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 보지요. 그러나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집을 짓는 분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본래 창조자였던 분이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사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이제 우리를 자기 피로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집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백성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모세는 그 집을 위하여 봉사할지라도 모세의 그 자신이 그 집의 일원이 되는 자입니다. 모세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자가 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모든 것에 기원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4절의 이 앞부분,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이것은 원문에서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이 수동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능동태로 바꿔 번역을 했습니다. 집마다 누군가에 의해 지음을 받는 것이죠. 모든 집은 스스로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세워집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는 것은 스스로 세워지는 집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세워지는 것처럼 기원이 있다는 것이고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즉 만물에는 그 기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기원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존재의 기원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워지는 집마다 그 기원이 있다는 이것은 참 우리 시대에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이 세계가 우연에 의하여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생명체가 생겨난 것이 우연이고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생겨난 것도 오랜 세월에 의한 우연의 결과물이라고 하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진 기능들, 우리가 가진 감각들 하나하나가 사실 그 하나하나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보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색깔을 구분하고, 뭐 주파수로 구별한다고 하지만 색깔을 구별하고 모양을 구별하고요. 여러분, 모양을 구분한다는 것,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한다는 것, 시각정보로 어떻게 멀고 가까운 것을 우리가 구별하죠? 어떻게 촉각을 느끼죠? 어떻게 우리가 느끼는 감각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죠? 어떻게 아픔을 느끼죠? 어떻게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느끼죠? 이 하나하나가 다 기적입니다. 제 동생이 어느 날 어지럽다는 거예요. 어지럽다. 귀에 우리가 수평을 유지하는 것도요, 뭐 이석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수평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수평을 유지하지 못해요. 너무나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금 수평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놀라운 겁니다. 시각, 총각, 촉각, 청각, 미각, 후각, 소화가 되는 그것, 수평을 잡는 그 기능, 후손을 생산하는 이 기능, 다 놀라운 기적들입니다. 기적이 한 번 일어나도 놀라운데 이런 것들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기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우연이라고 그래요. 우연이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럼 자연이 우습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자연스러워서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별거 아닌 것처럼. 뭐 이 정도야 뭐 우연히 생기는 거지. 여러분, 이 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이 물이 몸속에 들어가서 자기 역할을 하게 되는 걸까요? 사람들에게 자연이라는 것, 자연스러운 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정도야 뭐 우연히 생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확장돼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존재도 우습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연이니까. 모든 존재를 우습게 여깁니다. 우연이니까. 생명을 우습게 여깁니다. 우연이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생명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아니요, 자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는 우연이 아닙니다. 생명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집은 세워지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집에는 기원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에는 기원이 있습니다. 만물에는 기원이 있고 그것을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만물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4절에서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만물의 기원인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서 1장 2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을 통하여 만물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8절은 이 아들을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그 거기에서부터 구원함을 말씀하면서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을 때 그 예수라는 호칭에는 그의 사람 되심이, 그의 인성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만물의 기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도 영광스럽지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은 구원의 기원이시고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구원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창조자이신 신적 영광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이제 5절과 6절에서 다시 한번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여서 이제 모세는 종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었다라는 것 그것으로 그들의 일이 질적으로 달랐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세가 한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장래에 말할 것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그 신실한 사역의 목적을 장래에 말할 것 그것을 증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아직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장차 성취될 것을 바라본 자입니다. 히브리서는 첫 시작에 이렇게 했었죠. 옛적에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제사 제도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셨지만 아직 말씀하지 않은 것 장래에 말씀하실 것이 있는데 그 증거가 또 모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직 말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내용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자기 계시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장 또 2장에서 확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다.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과연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의 집에 참여하라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일했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그 시대에 자기 일을 맡아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와 구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이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무엇을 갖고 전했습니까? 구약을 갖고 전했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증언하였던 것, 장차 말해질 것,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것, 그것을 또한 모세가 그 시대에 증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 이 집은 누구입니까? 6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조건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입니다. 여기서 소망의 확신이라고 할 때 이 확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담대함을 갖고 대제사장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했을 때 그 담대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의 확신이라는 단어는 또한 소망의 담대함을 말합니다. 담대한 그 확신을 말합니다. 담대함. 소망의 담대함과 소망의 자랑을 가져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집이 되었는데 왜 소망의 담대함과 소망의 자랑을 가지라고 말하는 걸까요? 큰 시련 가운데 있는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를 날마다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들은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수치와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붙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순리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는 다 같은 이 권면이 주어지는 것이죠. 순리자의 길을 걸어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크고 작지만 세상은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을지라도 잠깐 신앙 고백을 모른 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잠깐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세계관, 너희가 갖고 있는 가치관 잠깐 눈을 감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의 믿음의 권면자는 우리를 부릅니다. 거룩한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복된 집에 속한 이들이여,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어떤 고난에도, 어떤 수치에도, 어떤 치욕에도 끝까지 붙드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은 옛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대를 위한 말씀입니다. 끝까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형제들이란 이 정체성을 포기하지 마시고 슬픔과 수치와 고통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참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순례길이 마칠 때까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붙드시는 좋아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늘에서부터 놀라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옵고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믿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우리의 심중에 역사하여 주시사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이 땅의 삶을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소망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며 순간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여러 도전들이 있어 없고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포기하게 하려는 여러 도전들이 있고 시도들이 있사오나, 그것들을 우리가 큰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소망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소망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